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겨야 할 유산에 대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관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지고 결심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을 지내고 또 5월 8일은 어머니날, 어버이날로, 또 다음 주는 미국에서 머더스데이로 지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나기 원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 보면 그곳에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그 선조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남겨놓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유적들을 보려고 돈을 써가며 여름에도 가을에도 매년마다 관광객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들이 몰려들면서 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한 국가에도 선조들이 남긴 국가의 그 유산들을 통해서 수백 년 후에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요. 부모들부터 재산이나 땅과 같은 유형, 가문의 명예와 같은 무형 자산을 유산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재산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나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집문서 내놔라, 돈을 내놔달라 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갚지 못한 많은 빚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애매하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남긴 유산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지 않고 여유 있게 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조로부터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전혀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도 은연 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참된 유산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셨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말씀을 통해 보면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볼 수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로 측정하지도 안 돼요. 하지만 인생과 미래, 금생과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누는 말씀처럼 사무엘에는 그 위대한 그런 혼란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쓰임받았던 사무엘이 나왔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특출한 능력도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어머니 한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죠. 감리교를 창설한 그 웨슬레 가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며 기도했던 수산나라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대대로 흘러내리게 된 거예요. 2000년 기도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주님의 일꾼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그 성 어거스틴도 그가 세상에 방탕이로 빠졌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을 기도했던 어머니 마니카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았던 교회의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인생으로 마감되냐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자리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이것이 유산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고 오렌지나무에서 오렌지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오렌지를 절대로 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법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주 앞당겨서 오늘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정은 뭐 사람이 살다가 혼자 살다가 외롭고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그냥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복권을 주시게 디자인한 하나님의 메스피스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지금 건강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칙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 또한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가, 부모님 어떻게 섬기는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제주입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은 순종과 존경심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그 값진 농지를 팔아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그 너무도 많은 고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 설명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차이, 유기적 문화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가운데 한국 출신의 손흥민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신문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영국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보이죠? 손흥민. My father says I shouldn't marry until I retire and I agree. 아버지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나는 여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더 우겨서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내용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축구 선수로 참 성장은 못했지만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장래와 나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모든 사랑과 정성 쏟아본 그 마음을 공감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유교적인 문화 또한 그런 관습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 희생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사람마다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냐 안 하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냐, 어떤 환경이냐 문화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걸쳐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징계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천막 속에 따라가더니 옷을 다 벗었어요. 이 아들 함은 아버지의 천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너무도 황당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아들들 샘과 야벳은 옷을 집어서 천막에 뒷걸음치고 들어가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실수, 알몸을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다음날 술에 깨어났던 노아, 아들들이 자신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사실은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말씀대로 되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땅을 빼앗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고 옷을 벗는 부끄러운 일을 통해 아버지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자신 본 그대로를 형제들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함이 아버지의 한 행동이 바르지 않았다, 올바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권위는 바로 부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이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 권한이에요. 그 외에 성경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밖에 나가서 14년 동안 고생고생 방황하다가 돌아온 사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압살롬 같은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첩과 저지른 죄를 가지고 창작권을 놓친 사건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과 은혜는 주어진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지 인간의 도리로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범위에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보셨어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항상 그에 맞는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징계,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심각하게 오냐,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기에 대한 반응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건강과 모든 형편을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무한정, 조건 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적인 원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듣지 못하면 다른 성경에서 봐라. 구약에서 놓치면 신약에서라도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보여진 삶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따르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된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문엔 어떤 은혜 약속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풍성한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서 100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책임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형통함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특별히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두신 우리 분들, 시부모님을 존경하고 축복하세요. 섬기세요.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어디를 먼저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실행하는 것이죠.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해려서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힘쓴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애틀랜타에 계신데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년 이런 설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렸다 해가지고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드시고 싶은 것 같이 효도 관광을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운동하세요. 제가 걸어 다니실 때까지는 천국에 가실 때 가기 전까지는 제가 매년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약속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 또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을 다 털어놓으니까 너무도 좋고 참 유익한 시간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화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실제로 표현해드린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표현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힘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달만 드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앞선 세대로서 부모님의 생활 경험과 그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 인정.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말을 같이 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님의 생활 경험, 지혜를 존중해 드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참 어렵습니다. 세대가 너무 다르지요. 살아온 생활 방식, 인생 경험, 환경이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90세가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과 식사를 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저 외정시대 6.25 동란 그 격변기를 겪으시면서 아버지와 생활하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아버지와 생활했는데 너무나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에게 얘기해, 야, 나도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하고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도 아버지와 힘들었고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 힘들었는데 나와 자녀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충돌되는데 부모와 자녀들과의 사고 방식은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사고 방식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세대를 거쳐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의 입장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원칙일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하시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기를까 말합니다. 자녀 교육. 주님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버지들이 먼저 바로 세야 돼요. 뉴욕의 어느 조사 기관에 가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93%를 어머니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도 같이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로서 역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적인 교사로, 리더로 부르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본문은 부모가 자녀들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양육이래, 양육. 어제 저 켄터키 루빌에서 켄터키 더비라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 대회를 했습니다. 최고의 우리 양, 그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트레이너, 훈련가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마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이 될 때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자녀들이 성숙함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질서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은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4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지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버이든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 줄까요? 자녀를 기른다고 화와 분으로 다스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길을 화를 내서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을 대할 때 짜증과 분을 내는 말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수고를 쏟아 부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무관심, 어떤 때는 반항으로 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이때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감정이 폭발하는 말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하기보다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돌아오실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깨닫는 분도 있어요. 윽박 지르지 말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 성장해야 될 인격체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대화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성장해서 아주 의젓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는데도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성장해 오면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죄의 습성이 가슴에 쓴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함께 다른 한편에는 마음의 감정의 분노, 자존심, 욕심, 상처, 두려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쫓아가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죄 습성에 넘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도 자녀도 다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문제를 자녀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부모들이 문제에 있는 자녀들 도와주고 이끌다 보면은 부모들이 아직 해결하진 못한 그 문제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자녀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분노나 혈기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사명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품이 가정생활까지 들어와서 특히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기를 수 있습니까? 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될지 믿습니다. 어떤 부모도 영적으로 온전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온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 심사를 주장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의 욕심, 기질,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까? 두 번째, 자녀를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 교육에 필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훈련, 두 번째는 주님의 훈계. 훈련과 훈계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훈련이 뭐예요? 실제로 연습하는 것이죠. 트레이닝입니다. 훈계는 지적인 습득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부모가 실제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줘서 그 일들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고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야, 너 TV 이제 그만 보고 게임 이만 하고 공부 좀 해라, 책 좀 해라, 좀 홈워크 좀 먼저 하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게임을 하고 컴퓨터 앞에, TV 앞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믿음생활 잘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손자,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훈련은 또한 징계도 필요하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일깨워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줘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뭐 알아서 하겠지.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뭐 교회에서 신앙교 하겠지. 방치하고 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버지로 어머니로 영적 책임을 감당하라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돼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학교 교육 부모의 열심만으로 안 돼요.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획득이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적인 존재를 넘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나머지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런 내용을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줬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한동안 섬기다가 그 신앙이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그의 아들 르보암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한 믿음을 가르친다면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부모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고 양육하라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1932년도 네덜란드에 살았던 야코브스 꼴만 이 목사님이 주의 사랑과 훈계로라는 책을 남겼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여러 항목을 줬는데요. 제가 일곱 개만 줄여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고 확신시켜 주라. 두 번째, 성경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라. 400년 전에 남긴 내용이지만은 21세기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때 여러분 수구의 열매가 분명히 때가 되면 맺게 될지 믿습니다. 산성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서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그분들의 마음을 기뻐하십시오. 자녀들을 가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들에서 기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할 때 분명히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되겠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형통함의 복과 사랑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